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각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분이십니다. 각 교회마다 가면 특색이 있고 또 분위기가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특색도 있고 분위기도 다소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인의 얼굴에 그 사람의 신앙 연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인의 얼굴을 보면서 인삼뿌리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선교사님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은 1인형근쯤 되겠구나. 그런데 얼굴이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근심의 주름이 보이면 아하, 저분은 7인형근쯤 되겠구나. 남자니까 아마 안수집사님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어둡고 더 칙칙하고 근심의 주름이 더 많이 있고 예배 중간중간에 하품을 하고 간혹 한숨까지 쉬고 눈을 감거나 혹은 눈을 내리뜨고 있는 자를 보면 아, 저분은 적어도 30-40년근쯤 되겠구나. 남자니까 장로인가 보다. 여자이니까 권사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김용희 선교사님의 짐작은 99% 적중한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선교사님은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으면 더 밝고 더 기쁘고 더 좋고 주름이 배이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그가 내린 결론은 십자가 복음 진리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된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거듭될수록 심령이 어두워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좌절과 근심의 주름만 늘어나고 첫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행복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행복과 연계되지 않고 신앙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심지어 헌신과 훈련의 필요성을 알지만은 그것이 고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에 들어갈 천국의 행복을 현재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픈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 5명. 첫째는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품을 해서 입을 벌리고 하품하는데 하필 그때 브이나로 들어가가지고 목젖에 쏘인 사람. 세 번째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69번을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러서 죽은 사람. 네 번째는 교회당 바로 앞집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 못 와보고 지옥 간 사람. 다섯 번째는 평생 교회 생활을 빼빠지게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 사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다섯 명.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 주일마다 잘 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은 두 날을 말합니다. 한 날은 내가 죽는 날, 또 다른 한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를 살아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재림하기 전에 죽는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언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느냐? 난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지옥 들어가야죠. 중요한 심판을 받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지옥 가느냐?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할 때 이름만 도용하고 이용하여서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재물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재물이고 주인이 세상이고 이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없이 종교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종교생활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내 단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신 손양호 목사님은 한평생 나병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를 근무하다 6년간 옥중에서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산던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목사님이십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살아있었고 천국을 앙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았기에 그 어려운 고난과 쓰라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지은 복음서과 주님 고백어가 있는데 이 찬송은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옥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형년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중앙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서 내 신앙이 행복으로 체험이 되고 믿음이 행복과 연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참 좋다. 그립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분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유업으로 받았으며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49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8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메시지고 선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하늘나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거룩한 영광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좋고 행복한 나라를 그의 양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적인 존재, 고동치는 활동, 생명, 거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나를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의 일종의 댄스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환희, 최고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댄스와 같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이런 행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과 행복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서로를 배려하시고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무한히 돌려드리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무한하고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행복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댄서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행복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체험되는 행복의 영광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서로 성님, 서로 성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내세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근태로워지고 실증이 나고 그래서 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까라고 찾아다니지는 않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 있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지금 계속 미래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로 바뀌면 미래가 과거로 미래가 과거로 미래가 과거로 째깍째깍째깍째깍 미래가 과거로 미래가 과거로 미래가 과거로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는 시간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현재,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영원한 댄스가 있는 곳, 춤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뱀모드셨습니다.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하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옷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예수님의 옷도 그랬는데 그 산에서는 갑자기 옷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하나의 장면, 하나의 컷으로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모습을 세 제자가 잠시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했던지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여기 바로 천국이 임재한 이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세웠을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내가 짓겠습니다. 우리 그런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느냐. 그 체험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어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독일에 있는 딸을 만나러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 모니터가 뜨는데 비행 정보를 보니까 현재 비행 고도는 11,582m, 비행 속도는 시속 922km, 또 1000km 이렇게 나갑니다. 비행기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고도로 날아갑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단한 높이고 대단한 속도죠. 그리고 비행기 외기 온도, 바깥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영하 58도. 이 정도면 우리 살이 공기에 닿으면 바로 얼어버려요. 바로 얼음이 돼버려요. 무서운 온도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차와 음료를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혹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무도 볼 수 있고 정당 대화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과 밖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현재 나의 환경과 비행기 밖의 환경은 비교하면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전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야기된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중요한 삶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먹는 문제가 큰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사용된 재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재물로서 사용된 음식들이었으니까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재물은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값보다도 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사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사먹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도 우상 앞에 나왔던 음식을 시장에서 사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제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먹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놓았던 음식을 사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기와 음식은 단지 고기와 음식일 뿐이다. 우상 앞에 놓은 것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니냐.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툼이 나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못 먹는다. 아니, 자기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니냐? 생선이 하나님이 음식 주신 거고 나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결과로 15절의 말씀대로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14장 15절에 말했죠.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독특한 특색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특색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했고 불행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행복 중에 먼저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의라는 말은 옳은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굳건히 살아간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셔야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의롭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죄 안 짓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의 초기에는 불의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마음의 속성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변화가 되고 깨닫게 되므로 정직하게 되어 가고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후반인 노년을 보면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불의를 없애주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인이에요. 에이레인이 구약적인 단어는 토우보, 샬롬 이 뜻입니다. 그 의미는 평화, 복지, 번영, 화평, 행복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곧 지극히 행복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행복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야, 참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불행하다 생각하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과 행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행을 느끼며 사는 게 좋습니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게 좋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화평이 나요. 화평, 평화, 평강, 이게 다 에이레인의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이 평강은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신약성경으로 바꾸면 에이레인입니다. 행복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행복의 복을 제자들에게 줬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엘리인의 행복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까봐 큰 공포에 사로잡힌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인 우리도 잡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매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숨어 다니시면 지금. 숨어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문을 다 잠갔어요. 문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다 걸어 잠갔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축복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행복의 복이 그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 행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희락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마음속에 희락, 곧 기쁨을 줍니다. 희락이라는 헬라어는 카라인데 기쁨, 즐거움, 조이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 희락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들을 다시 찾은 자의 희락, 다시 회복한 자의 기쁨, 그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과 너무너무 감사와 너무너무 큰 희락이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 앞에서 말한 평강, 행복이 가득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특징이 뭐냐? 의롭게 사는 것, 불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너무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 마음에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꾼 것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사막과 같은 인생, 희락과 기쁨이 없는 인생은 온갖 백마와 악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탄식스러운 환경이라도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자 있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슬픔을 바꿔서 춤이 돼요. 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나의 배옷, 배옷은 상주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배옷을 벗겨내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희락, 기쁨은 잘될 때만 누리는 기쁨이고 현재 환경이나 자신의 찬 행편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타락된 희락이요 기쁨이기에 실패할 때, 병들 때, 넘어지고 어려움 찾아올 때는 상실되어 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은 세상의 희락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의 기쁨이 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행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의를 통해서 내가 돈을 거머쥐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갇혀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언제 고백했냐. 너무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희락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또 하시리라. 네.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사업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자식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필요한 것 있죠? 그 필요한 것을 정말 내가 공급받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 최고의 인생 목적, 가장 핵심적인 삶의 철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라를 구하라. 성령의 나라도 성령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과 귀신은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술을 마시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게 만듭니다. 술을 취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데 술이 취하는 것이 여러분 술 마셔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취하고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경험자는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술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통치 아래 놓여요. 방탕으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나라, 성령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그 결과는 행복과 기쁨과 참만족을 제공받습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있으면 참만족, 참행복. 그러나 술 통치 아래 놓이면 방탕하고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가능하다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술 취하는 습성과 범죄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눈을 빼버리고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영원한 불행의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말씀은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내세의 영생이 있는 곳, 의와 평강의 희약이 있는 천국, 성령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영생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술을 취하여 방탕과 주의 행보를 받을 행위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언제나 먼저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라와 회개는 늘 병행하여 갑니다.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라.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 강력한 회개의 삶이 성령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축복을 주시느라. 이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은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렐루야. 뭐 여러분들 배 빠지게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종교 회개로 나왔습니까?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바로 문 앞에 교회를 두고 교회가 한 번도 못 나오고 지옥 간 사람. 참 억울하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았다면 또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 평생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지옥 간 사람.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이러다가 지옥 간 사람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의심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에 계십니까?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무슨 취미로 교회를 좀 안다고 좀 안다. 저는 좀 안다는 게 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 하겠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 성경을 안다?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 마십시오.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희락으로 살려면 마귀의 나라를 추구하지 마시고 악령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말씀 듣고 배우며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